우리 앉으시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성경을 다 표시 바랍니다. 우리 문맥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다 펴졌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소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여 그러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은 무리라는 얘기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판에요. 이리떼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쭉 구석에 이 양떼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그 사역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아까 기도하고 또 얘기했듯이 그대로 다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예요. 그렇죠? 왜 두려워합니까?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무리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고 의와 화평과 또 기쁨, 희락의 그런 나라고요.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정말 충만한 그런 천국의 그 말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은 뭐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 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보면 왜 소수가 됩니까? 그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지만 그걸 갖다가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오늘은요, 적은 무리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소수입니까? 왜 적은 무리입니까? 그 나라를 받는다, 그 나라를 들어간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와 연결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부자 관원의 사건, 부자 관리라 그러죠. 그렇죠? 같은 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청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청년은요, 하나도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돈 가졌죠? 명예 가졌죠? 권력 가졌죠? 그죠? 그 뭐 정말 젊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타락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청년과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종교심도 많고 정말 잘 지켜나가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그냥 공허한 거예요. 갈급합니다. 영생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어떤 영생을 갖다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죠. 마가복음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이야, 저 친구 정말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 이미 다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갖다가 제자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열두 제자는 전부 다 배경들이 별 볼 일 없었죠. 그냥 서민들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어쩌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그러면요. 귀족 출신 중에서 괜찮은 제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을런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게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내가 너 사랑하고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원해. 구원받기 원해. 그런데 너 하나 딱 걸려있는 게 있어. 너 그거 뭔지 알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께 나눠줘. 그럼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갖다가 조치라.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주놈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이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부자라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너 날 따르려고 하면은 너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아요. 그죠? 왜 이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청년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에 지금 못 버려. 다 버렸어요, 지금. 그죠? 어쩌면 이 청년이요,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창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통틀어서요. 가장 천국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걸려있으니까. 요것만 해결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요. 하늘나라를 갖다가 선물로 받아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하나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의 그 하나 또 바꾸지 않고, 내 삶을 그대로 둔 채로 거기다가 뭘 하나 덧붙여서 내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다른 종교에 해당이 돼요. 다른 종교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종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계획,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생, 그 모든 거 다 그냥 그대로 둬요. 그거 바꾸라고 그러지 않아요. 감히 누가 바꾸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죠? 거기다가 두고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 종교를 가져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요.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그 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그거 한 가지. 지금 이 청년에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한 가지. 그것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제가 그 오래전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설악산을 이렇게 저 놀러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절들이 많잖아요. 그죠? 절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고 있는데 어떤 여승이 저한테 또 다가와요. 다가오더니만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저씨도 이제 종교를 가질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50대 됐어요. 50대 초반이었어요. 목사 되기 전인데, 불교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내고 또 뭐 이러이러 하라 그러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 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뭔가 자기 삶의 한계를 느껴요. 뭔가 공허합니다. 남자가 40이 되면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뭐, 내가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영원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온 모든 사람 중에서,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어디에 걸린 줄 아세요? 마지막 한 가지예요. 거기 걸려 있어요. 그죠? 내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내가 놓을 수 없는 이것을 갖다 내가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찬양하다, 지금 현재 임재한다, 뭐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갖다 맛보고 정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 딱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요 마지막 걸 갖다가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저는 대충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이 청년처럼 정말로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합니다. 중요한 직분도 다 맡았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영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요.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말씀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처럼.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한 가지는 못 버립니다. 포기하지 않은 채 거기다가 더해요, 이렇게. 더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늘 나라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좀 심각한 설교예요. 또 심각한 설교를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성경 읽어보면 다 심각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이 청년처럼 지금 하나 걸려있는 게 없어? 내가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을까?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거 버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이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으면 주눅 들어요, 여러분. 내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동시에 이것도 같이 가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요, 아주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냥.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청년은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걸 안다 그러면요, 왜 그걸 갖다가 고민을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히 믿으니까. 이 청년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서 너 그거 한 가지니까 버려. 그거 다 팔고 와서 나한테 예수 믿어라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면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요, 아주 막 식은땀이 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마 백지장처럼 막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장 영생에 근접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딱 버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대로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엄청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근심하고 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이 청년은 일평생 동안 자기 가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 권력과 그런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무리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에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무리는 적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손으로 받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손은 버린 것 같아. 옛날엔 양손으로 다 잡고 있었거든요. 세상 걸 갖다가. 근데 이제 한 손은 버렸어요. 여기 있는 게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늘나라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죠? 한 손만 붙잡고 있고 한 손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겠다고. 예수님 영생 주십시오. 주겠다니까.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갖다가 다 펴야 돼요. 두 손을 다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은 뭐 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뒤에 가면 쌍둥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뭐죠? 감추인 그 밭의 보화 비유 있죠? 그거하고 또 하나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죠? 진주. 가장 값진 진주 그 비유에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 비유에 공통되는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글자가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팔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짜가 들어가지. 다짜가 문제야.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게 한 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손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청년에겐 돈이었는데요. 오늘날 또 보면은 물론 뭐 달라요. 여러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면은요.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돈에 걸려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은 돈이 다니까. 돈, 권력, 명예, 지위, 미래, 안전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그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돈이라고 말은 하나지만은 다 들어가 안락함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건 포기하지 못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 안 돼. 하고 붙잡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요,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그죠? 뭐죠? 그 666표를 이미 받은 겁니다. 666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뭐 7년 대화란 때 그때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죠?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표를 받은 겁니다. 로버트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배라고 하는 My Heart, Christ's Home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그 소책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죠 그림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아마 다 보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못 본 사람 있으면 그 소책자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 PDF 파일로 다 나와 있어요.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모셨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거실에만 딱 모시고 있어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고기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엌에도 들어가고,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다 다녀요. 근데 못 들어오게. 예수님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 부엌에서 자기 주식 늘 먹고, 자기가 머릿속에 먹는 게, 머릿속으로 먹는 게 뭔가 하면 뭐, 부동산, 주식, 무슨 뭐, 명예 아니면 뭐 지위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직장에 그런 걸 주로 먹고 성경도 먹긴 먹는데 그냥 간식으로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작업실에도 못 들어오게 직장에만 가면은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오락실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오락실은 여기만은 예수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즐기는 TV 드라마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또 다른 오락이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침실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다 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수님께 오픈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 직장, 취미, 내 오락, 휴가, 또 뭐 있어요? 아이들 교육, 또 하여튼 뭐 등등 모든 부분, 그죠? 우리 삶에 있는 그 100%가 다 예수님의 집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막 그 길을 쓰고 이제 그 벽장이 있어요. 벽장. 조그만 그 벽장이 있는데 거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옛 생활의 그 쓰레기, 쌓여있는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키를 달라는 게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주죠, 물론 나중엔. 주고 나서 예수님이 여시고 그걸 다 청소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소유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계한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그림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최마지막 최후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나한테 남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벽장까지도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100% 그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 한 가지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지막 그 한 가지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좋은 거 합니다.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요. 자기가 별로 가치 없는 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요, 일시적으로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그거 선택 못 합니다. 그죠? 이 청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끝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 그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100억 불 재산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크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버려요.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죠.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보기에 너무 좋을런지 몰라요. 젊었을 때 다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져 버립니다. 가만히 놔둬도요 점점 망가지다 다 해체돼 버립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우리들만 인간들만 막 이 땅 살면서 힘들어서 뭐 고통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이 피조물이 정말 탄식한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40대 때, 그때 고황산에서 들었어요. 새벽에.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 여기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팔렌게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팔린 하게 되면 이건 뭔가 하면은, again이라는 뜻이에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태어나, bor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regeneration. 재창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원래 이 팔렌게네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 철학 용어예요. 그리스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불이 지나가면서 다시 재생되고 새롭게 돼서 이렇게, 왜냐면 걔는 순환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돌고 도니까 계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관념인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그냥 사용하셔서, 그죠? 이 직선적인 세계관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날이 옵니다. 말라기 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불이 그냥 하늘을 갖다 다 그냥 살라 없애버려요. 불이 와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을 갖다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버리고요. 다 정결하게 됩니다. 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악이 없어져, 불의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 기쁨, 즐거움으로 다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요, 바뀌어져요. 예수의 부활하신 몸으로.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저는 바뀔 줄로 믿어요. 우린 지금 천사 한번 봤다고 막 자랑한 천사가 만약 이게 정말 여기 나타난다 그러면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천사 앞에 아마 막 경배하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날이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 다 변화시켜버리는, 재창조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요,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재창조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려 하라 하심이라 그러잖아. 통일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재통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 보면 그 원래 그 뜻이 뭔가 하면요, 다시 하나로 모아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통일된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회복, 원래대로, 원래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이미 다 통일되어 있었는데 잠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다시 통일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통일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 재통일되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와 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방향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방향인데 우리는 그 열차요, 타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요, 정말 제 온 생계를 걸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날에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정말 온 자연들도 다 변화될 겁니다. 시편 그 96편에 나와 있듯이 11절이 12절 한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눈 열어줘서 정말 마지막 때 이게 이루어질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기뻐한대요, 여러분. 땅이 즐거워하고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칩니다. 바다가 막 소리친대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게 다음 절을 보면요, 이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불의가 끝장나는 너무 좋은 때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재창조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나라예요. 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나라가 좋은지, 막 영광스러워서 정말 그 나라 들어오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저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그 나라, 지금 제가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현재 이루어져요. 그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죠?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나라인지요. 여러분, 현재라는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요, 말하는 순간 그게 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예요. 항상 임합니다. 항상 쭉 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죠? 언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죠? 어디에 임합니까, 그 나라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팔렌게네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였는데, 하나는 아까 마태복음 거기 10장이고요. 19장이고 다른 곳이 뭔가 하면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함 이거예요. 팔렌게네스야. 성령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로 중생했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아름다운 이 엄청난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까 엄청난 영광스럽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물론 그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죠? 맛보기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첫 열매를 갖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는 걸 갖다가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선 여러분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질병에다가 사고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그것이 끊이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끝났다 그러면 어제 무덤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늘 평안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그죠?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항상 잔잔하게 그 생명의 샘이 그 흘렀는데 그게 뭐 기쁨의 샘이에요. 기쁨이라는 게 뭐 하하 울고 뭐 항상 그게 아니죠. 그죠? 고통 가운데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안엔 기뻐요. 정말 도저히 남들이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나한테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과 마주 앉고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잔잔한 그런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에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께서 돈이 있게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게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여러분들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게요, 가장 최고입니다.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뭐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도 안 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죠? 뭐 모자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는요, 초자연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길 원하는데 물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간 다음에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팔아라 그랬고 쫓아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그 나라에 그 영광스러움 그 가치를 갖다가 오는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나라에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네. 저한테는 그 진주 장사 비유 있죠. 그죠? 그거로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이윤도 남기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천트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값지고 귀한 진주 하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진주들을 다 팔아버려요. 진주만 판 게 아니라 자기 재산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다 팔고 그 다음에 뭘 사죠? 바로 그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갖다가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은 진주 장사가 아닙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원래 진주 장사에서 진주는 이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회계 용어로 하면 인벤토리예요. 그죠? 재고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다 없애버리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뭐야? 진주 하나를 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팔기 위해서 샀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샀던 그 진주는요, 내 인생 전체입니다. 내 인생 목표가 돼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단, 어떤 그게 바로 뭐가 하면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똑같은 진주예요. 그죠? 귀중한 값진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 장사가 옛날에도 말이죠. 가지고 있던 그 진주, 그 하늘나라 보화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보화가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정 자산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뭔 소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인벤토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귀중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 사버렸어요. 이게 전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전체가 돼버린 겁니다. 전에도 하늘나라 축복들이 많이 있는 걸 귀중했어요. 나한테. 그렇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전체가 돼버린 겁니다. 진주 비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 하늘나라 그 많은 그런 축복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진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전체 재산이 되고 그 전체가 다 내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오늘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제가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손에 들고 있는 걸 갖다 다 놓으셔야 돼요. 양손에 들고 있는 거. 세상 건 입이 다 놓았지만은 여기 들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돼버려요. 축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양손을 다 펴서 내미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어요. 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요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드리고 정말로 그 나라를 얻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그 나라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안 바래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고 이걸 놓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그걸 갖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일단 내려놓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자유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염려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이 세상 살만합니다. 여러분 살만하죠. 아마 놓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 그죠? 저도 아마 그럴 줄 아는데. 놓고 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성경을 피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이요.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빨리 한번 보세요.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맥이죠? 이게 돈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맥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 13절 보면 한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부자 비유. 그 다음에 또 22절부터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 왜 염려해 도대체? 그건 이방인들 하는 거야.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구하라, 뭐, 그러고 나서 오늘 구절이에요. 그죠? 오늘 구절입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다 버리고 나면요. 걸릴 게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적은 물이지만 들어오시야. 걱정하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다음 구절인데, 뒤에 나오는 33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삶의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물질 생활에도 엄청난 이렇게 과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이라. 여러분, 아까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 똑같이 하죠,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다짜만 빠졌어요. 그죠? 다짜만 빠지고 너희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급진적으로 자기 소유를 나눕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냥 인컴에 십일조하면 돼요. 그죠? 인컴에 십일조하면 됐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십일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하지? 연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크리스천 십일조라 괜찮은데,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여기는 뭔가 하면은 소유를 팔아라는 얘기는 인컴이 아니고 자기 asset, 자기 재산 혹은 자산을 갖다 띄어다가 주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더 굳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참 성경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지, 그죠? 모르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그냥 뭐, 근데 지옥과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아니면 끝에,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어차피 여러분 다 포기하게 돼요.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 다 포기해요. 안 포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젊었을 때,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도 좋아요. 지금이라도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요, 진짜 살 재미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아니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식합니까? 왜 자기 걸 안 주려고 그러죠? 안 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냥 뭐 아끼려고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재산을 끌어모으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그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죠? 그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러워. 그게 무슨 뭐 나눠주라 해서 나눠줬어요, 누가?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급진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돌려서 얘기했는데, 직접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서. 그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요, 집에 가셔서 그 누가복음 12장과 14장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또 가난한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참 그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돈이 참 그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냥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가 할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요. 이제 적은 무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적은 무리. 적은 무리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누룩의 비유가 가장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 아시죠? 이제 그 다음 장이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적은 무리로 사는데 누룩으로 살아야 돼요. 누룩으로. 누룩의 비유 13장 보면은 그러니 가루서말 속에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가루서말은 굉장히 큰 양이죠. 가루서말 속에다가 뭐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에 따라서 그 누룩이 그 각 모든 가루로에 다 침투합니다. 다 침투해서 부풀려버립니다. 전체를 갖다가 다 부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무리이지만은요 우리는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침투해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먼저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요, 그 누룩이요,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다 바꿔야 돼, 먼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벽장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지배하는 그러한 이 영역, 그죠? 그러한 방들 중에서 안 하는 방들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 그거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룩이 돼서 내가 누룩의 원리로서 킹덤 프린시플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돼서 나를 갖다 100% 다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다 충만하게 내가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 직장 속에서 내 아이들 키우는 속에서 나의 휴가 속에서 나의 취미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그 누룩으로서의 그 충만함이 항상 나한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물론 동시에도 이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누룩이 돼서 내가 이제 누룩으로 꽉 차버린 게 그냥 100% 누룩이에요 내가 지금.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지역사회에게, 그리고 또 저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침투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적은 무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뭐 또 뭐 있어요. 그런 뭐, 그죠? 기업체, 그 다음에 연구, 교육, 뭐 모든 분야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로 그곳에 누룩처럼 확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게, 비밀 에이전트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007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네. 킹덤 프린시플을 내가 따를 뿐만 아니라, 왕국의 그 원리를 갖다가 똑같이 세상에다가 전파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메인 잡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요 업무입니다. 여러분, 주요 업무하고요. 여러분의 부차적인 업무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업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누룩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주부로도 가능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IT 회사에 있고 여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그 프린시플 하에 그 나의 삶의 목적 하에서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우리 킹덤 프린시플에 다 종속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요 소수 특공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에 아니면 뭐, 왜냐면 우리는 소수 이 적은 무리니까. 적은 무리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냥 숫자가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여러 곳을 다 보면 종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비밀 특공대, 하늘나라의 대사,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숨어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는 맨날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난리치고 뭐 이러고 앉아있고 나는 뭐 회사에서 그냥 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에이전트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빈라덴이 제거할 때 그 어떻게 파키스탄인가? 가서 비밀 결사대 뭐라 그러죠 그거? 네이비실인가요? 맞나요? 예. 네. 하여튼 뭐 가서 그 막 그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작전 중입니다. 무슨 의미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비밀 그런 그 에이전트로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훈련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애 하나 키우고 있다고 집에서.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자기는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요 순식간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하나 다 쌓여져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 현장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소총 하나 들고 내가 싸우면 그만입니다. 탱크를 향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소수 그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 같지 않았잖아요. 바나바도 있고 또 거기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아니면 뭐 사역자들 뒷바라지 하면서 돈 내면서 또 아니면 뭐 자기 가서 전도하면서 뭐 하지만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작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히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갖다 점령해버렸습니다. 복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온 인도 땅이 복음으로 뒤덮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퍼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지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의미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뭐 네 사람 그 거대한 광시성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 큰 데인데 거기다 네 사람이 지금 선교 가는데 밖으로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미얀마 그 큰 나라에 또 두 사람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요. 그 여러분 이번에 가는 여섯 명이 하늘나라 특공대입니다. 작은 자기 임무만 하고 오면 그만입니다. 때가 오면요. 여러분이 뿌린 그 것으로 인하여서 온 중국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온 미얀마 땅이 다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전체 교회가 여러분 뒤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언제나 적은 무리입니다. 교회 역사는요 소수의 누룩들이 세상을 부풀게 한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큰 어떤 뭐 대형교회 큰 무슨 뭐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누룩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명이면 족합니다. 300명 전체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한다 그러면요 얼마 멀지 않아서 저는 다른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300명만 가지고도요 온 지구상에 있는 미 개척 종족, 미 전도 종족이 다 점령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300명이 정말로 기도 용사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잡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요 세상 역사가 바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적은 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날마다 누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